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연말 이렇게 지나면서 매주 어떤 메시지들을 나눌 일들이 있어서 이제는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쭉 해오던 우리 원래 사명 설교 해오고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창조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혼에 대한 사명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의 사명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내 영혼을 잘 돌보는 거에 대해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데 제일 너 이거 꼭 해라 라고 하는 걸 하나만 뽑는다면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이나 우리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혼권의 사명 전체적인 얘기 한 번 더 하고 이제는 그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기도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본 모습이 있고 그게 먼지 쌓인 모습이 있습니다. 먼지 쌓인 모습을 씻어내고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거 사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죠.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바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이것을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는 컨텐츠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컨텐츠 자체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영혼을 회복할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믿음, 소망, 구원, 임재, 위대하심, 하나님의 나라, 왕대심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기가 돼서 내 내면에 이 복음을 통해서 내면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컨텐츠는 이제는 복음인데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하는 액팅에 대한 걸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배, 기도, 말씀, 교제, 봉사, 구제, 선교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게 그 컨텐츠가 여기에 이 구조 속에 담기는 거죠. 예배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교제하고 내가 그것들로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실천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더 구현되고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혼구원에 있어서는 복음이 핵심이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네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필요해 라고 하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라고 하기에는 그럼 그 컨텐츠가 잘 담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네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하는 거 나 복음을 믿어 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오늘 너에게 적용되는 오늘 너에게 그 적용시키는 신앙생활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과 신앙생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지속적인 영혼구원, 지속적인 내적 변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가 그 많이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고 마음과 시간을 내시는 게 중요해요. 계속 하는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고 마음과 시간을 내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내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목적성이 되게 명확하셔야 돼요. 학교에 놀러 가는 친구들 있죠. 목적성이시죠. 학교를 가요. 근데 친구들 만나러 가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대학교 때는 친구들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러. 거의 정말 재밌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딱 아침에 깨서 딱 일어나서 자러 갈 때가 있어요. 전 학교 자러 가는 날에 오늘은 자야겠다. 그냥 3교시까지 자는 거예요. 막 학교 간다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어. 난 가서 잘 거거든. 그렇죠? 학원 가는데 왜 가요? 가라니까.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거야.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성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율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때, 교회 찾아오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이걸 왜 한다? 기본적으로는 내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목적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과 시간을 내셔야 돼요. 마음과 시간. 여러분, 현대사회는 되게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부담되는 게 시간 내라는 거고 마음 내라는 거고 그럼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무슨 감각이 찾아와요? 내 안에 분주함의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항감이 생겨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뭘 또 하라고 하면 마음이 일단 분주해져. 그래서 뭘 해도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럼 부담스럽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럼 뭔가 하라고 하면 분주함의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지점까지 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운동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럽죠. 처음엔 부담스럽기만 해요. 하지만 이게 한 6개월 이상 끌고 가면 그 시간에 머리도 좀 쉬어지고, 그쵸? 그 체력이 올라가는 에너지로 내 일상이 더 감당이 되고, 그 지점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막 삶이 바쁜데 가족들한테 시간 내라고 하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한테 시간을 막상 내서 애 웃는 거 보고 같이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때야 내 머리가 쉬어지고 환기되고 내가 이제 일생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그 정서의 에너지로 내가 일상에 감당되고, 그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해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느 지점에서는 뭐예요? 어느 지점에서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시간 내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느 지점까지만 가면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내 중심을 잡아주지 내가 분주한데 그것까지 하느라 더 바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분주한 사람일수록 내가 쉬는 거에 마음을 못 내요. 그러면 쉬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최소 투자를 하고 싶어요. 최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인스턴트식을 합니다. 유튜브 보고 쉬고, 여러분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수다 떨고. 근데 그게 그러면 쉬어지느냐?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양질의 에너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뭐가 무너져요? 체질이 무너져요.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체질이. 그러니까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부담된다고 해서 내가 양질의 에너지를 얻는 시간, 뭐 운동하는 시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기도와 말씀의 시간, 이런 양질의 에너지를 주는 시간들을 포기하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쓸 여유 없고 시간 낼 여유 없고 해서 막상 그러면 24시간 일하냐? 아니죠. 막상은 양질의 에너지가 아닌 낮은 퀄리티의 에너지를 얻는 쉼을 이 사람의 구조로 갖고 가면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의 에너지가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마음의 여유를 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더 에너지가 더 떨어지고 더 마음의 여유를 낼 수가 없고 더 분주해지고 더 팍팍해지고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의 과정으로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쁘다, 분주하다라는 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내가 이 바쁨과 분주함을 감당해내는 게 에너지량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럼 그 에너지량이 올 수 있는 양질의 라인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내가 건강한 대화를 통하여서, 건강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몸을 돌보는 걸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취미생활, 진짜 내면의 환기가 되는 취미생활 있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통하여서 이게 양질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그렇게 내 구조를 짜가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꼭 잘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어제 했던 내가 1년 전에 열심히 운동한 걸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래 하는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애들 어릴 때 잘 놀아줬던 걸로 오늘의 관계가 커버되지 않아요. 오늘 잘 놀아줘야 돼요. 오늘 교제를 이어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막상 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한 3년 전에 운동 열심히 해서 몸 만들어 봤고 이거 내가 올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가보세요. 그게 올라가나. 물론 다시 하면 남들보다 빨리 따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오늘의 체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생활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시는 것도 여러분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온오프라인 다 합쳐서 주일 예배 빠지시잖아요. 빠질 수 있어요. 저는 빠지는 거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백업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빠져도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교회는 빠진다고 뭐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에너지 유입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한 달만 예배 대충 드리잖아요. 그럼 중심이 살짝 탁해집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집중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랑 이렇게 내가 대충 하는 거랑 차이가 분명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오면 무조건 집중이 더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현장에 오셔서도 뭐 집중 못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도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고, 근데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한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아예 안 드렸다 싶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주중에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못 읽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기도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요 어떻게든 백업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요 신앙 체질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롱텀으로 내셔야 돼요. 한 시간 정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다시 올라서지. 일주일 내가 보통 하루에 15분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번 일주일 다 날렸어요. 근데 다음 주에 아유 안 하던 기도 지난주에 안 했으니까 이번 주부터 잘해야지 15분 하려고 한다? 그 15분이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왜? 지난주에 날렸으니까. 그럼 그 15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해. 그러면요 기도 습관이 사라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일주일 기도를 쉬었잖아요. 그럼 그 기도 컴백할 때는요 일주일 쉬었던 그 탁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빡 하는 한 시간이 필요하대. 그래야지 끌어올려지죠. 내가 막 세속적으로 정신없이 살았던 기간이 있으세요? 요즘에 너무 회사 일이 바빠서 막 말씀은 생각도 못하고 무슨 프로젝트가 터지고 일이 터져서 내가 그거 신경 쓰나 정신없이 살으셨어요? 그러면요 그거 끝나는 시점에 하루 정도 비어서 말씀을 정말 읽거나 설교를 깊이 듣거나,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정상 궤도로 올려준다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신앙적 에너지량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아, 뭐 그런 분들이 누가 있어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누구랑 통화하는데 요즘 박영선 목사님 설교에 꽂혀서 하루에 10시간씩 설교 듣는 분들 제가 봤어요. 그러면 탁 올라가요. 한번 탁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하면서 내가 옛날 신앙으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컨텐츠는 복음이지만 오늘은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니까 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생활, 말씀생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정말. 이게 자체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끝나서 이제 오늘 엔딩처럼 얘기하고 기도 얘기가 마무리할 거예요.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제가 여러분한테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일괄화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의 최적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은 일괄화 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최적화를 안 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꼭 시키는 게 없네? 그러니까 안 하시니까. 전 사금도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금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금은 전통적인 큐티 방식이나 통독 방식에 안 맞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전통적인 큐티 방식이나 통독 방식에 잘 맞으시는 분들은 또 그걸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사금이 잘 맞는다? 그럼 사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그런 피드백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10편 이제 끝나가죠. 제가 119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하셨는데 끝나질 않죠. 119편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119편 이렇게 본 적은 없잖아요. 제가 또 다른 피드백은 그렇게 성경을 여러 번 보고 10편도 봤지만 119편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진짜 119편 좋지 않아요. 한 권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19편만 지나가면요. 그 다음은 시대로 엄청 짧아요. 150편까지 금방 가요. 그렇죠? 금방 끝나요. 이제. 근데 여러분 분명히 10편 끝나면 저는 3주 쉴 거거든요. 나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실 거거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 목사님 사금이 방학하니까 좋긴 하는데 아 이게 말씀 한 2주 안 보니까 아 진짜 약간 말씀 보는 게 저한테 중요하더라고요. 사금 안 하니까 좀 내면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금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그 중간 텀 2주 3주 쉴 때마다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제가 너무 기뻐요. 한 마음은 아 그렇구나 말씀이 이 양식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과 함께 또 한 마음은 내가 그때 쉬지 말고 복습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쉬란 얘기가 아니라 앞부분부터 이제 이해된 통독을 한 세 장씩 쭉쭉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매번 이 얘기를 하지? 매번 깔끔하게 쉬고 매번 이 얘기를 하네? 그렇구나. 여러분 시편 쉬실 때 3주 풀로 쉬시면 안 돼요. 그거 읽으셔야 돼요. 그거 들으셔야 돼요. 공부를 하고 다시 들었더니 이게 들리는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수업 때 이해가 된 것 같은 사람, 근데 이해되고 집에 가서 읽어본 사람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을, 내 개인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기본 컨트롤 하세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사실. 이게 돼야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혼자 좀 이렇게 잘 나에 맞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도 제가 그 신뢰감이 딱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안 와도 신경 안 써요. 온라인 예배 댓글 안 달아도 신경 안 써요. 6개월 단위로 만나봤는데 잘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딱딱딱 성장한 게 보여요. 그럼 신경 안 써요. 근데 신경 쓰이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 같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나한테 했는데 다음에 만났더니 얘가 하나님을 날 잊은 것 같아. 얘가 내 존재를 잊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온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온라인에 계신 분은 특별히 자기주도형으로 내가 내 은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온라인에서 정 안 되시면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온오프에 계신 분들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생활이 있고 기도 생활이 있는데 기도 설교는 제가 최근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겹치는 설교인데 최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서 신지사님 미안, 나 물 한 통만 갖다 주려고 내가 물 안 갖고 죄송해요 진짜. 예, 물을 제가 원래 준비를 해놓는데 오늘 까먹었네. 예,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서 오늘 기도 워낙 얘기할 부분이 많아서 새로운 부분을 얘기할까 하다가 또 그래도 제가 요즘에 강조하던 것들 한 번 더 영혼구원의 기도로 강조하고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영혼구원의 기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의 형태로 보면 기도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형태로 보면은 뭐 소리 크게 내는 걸 통성기도라고 하고, 그렇죠? 소리 안 내는 걸 뭐 묵상기도라고 하고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는 다 통성기도 아니면 묵상기도가 되는 거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요 분류가 되게 다양해져요. 이건 다 그냥 신학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아니 신앙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은혜의 종류에 따라고 하면은 제가 이 분류도 많이 쓰죠. 영혼구원의 기도, 돌보심의 기도, 사명의 기도. 이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내가 내면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한테 내한테 소원의 기도를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해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 이렇게도 분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격에 따라서 제가 예전에는 이 분류를 제일 많이 추천드렸는데 감정의 기도, 욕망의 기도, 지성의 기도로 많이 드렸어요. 내 기도를 통해서 감정적인 교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바뀌고 있냐,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있냐, 내 욕망이 바뀌고 있냐. 생각은 바뀌었는데 욕망은 안 바뀌어서 해야 돼라는 당위는 명확해졌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은 생겼는데 주를 위해 헌신할 마음은 있는데 뭐가 주를 위해 헌신한 건지 제대로 몰라서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착각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깨달음에, 그렇죠?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전인격적인 변화에 대한 걸로 하면 감정의 기도, 욕망의 기도, 생각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핵심 가치에 따라서 한참 매개하면 여러분들은 뭐 사랑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위대함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 가치에 대한 기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방향성으로 하면 간단하게 하면 요 분류 되게 간단하지만 그렇죠.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기도라고 하죠. 그렇죠? 올라가는 기도는 아무래도 감정의 기도나 소원의 기도나 돌보심의 기도가 되는 거고 내려오는 기도는 뭐예요? 아무래도 영혼 기도원의 기도나 사명 기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들을 찾아가는, 이렇게도 분류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류를 통해서 한 가지 기도라는 팩트가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다양한 관점을 보실 때 기도가 오히려 여러분들 머리 입체적으로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류만 쓰지 마시고 여러 분류를 쓰시는 게 좋아요. 네, 오늘은 영혼구원의 기도에서 영적 흐름에서 나누어 보는 건데 영적 흐름에서 보면 일직선상으로 여섯 가지 기도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눔의 기도, 믿음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 임재의 기도, 선포의 기도.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할 건데, 나눔, 믿음, 고백, 간구, 임재, 선포. 이게 이제 여섯 가지로 이제 한 바퀴로 돌아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적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호흡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나눔의 기도는 뭐냐라고 하면은 본문 오늘 119편 본문 여러 군데를 볼 건데 나눔의 기도를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19편 136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은 건 누구야? 쟤들이죠. 근데 누구 눈에 지금 눈물이 나? 나죠.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게 힘든 상황이죠.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슬퍼요? 내 눈물에서 시냇물이 흐른다고 시인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119편 20절에 이건 사금에서 하셨었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신이 뭐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상해.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뭘 표현하는가? 하나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내면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마음이 좀 상해요. 기분이 나빠. 좀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좀 마음이 상했어요. 나 상처받았어. 이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래가지고 내가 저것들 때문에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그렇죠?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시인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나누고 있죠. 이게 나눔의 기도. 그럼 나눔의 기도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떤지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기도예요. 다시 정직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나눔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구원의 기도는요, 내가 내면 변화의 기도는요, 이 나눔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눔의 기도를 못한다는 건 두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말 나를 얘기한 것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 있는 정답, 어디서 들은 맞는 말이긴 한데 진심이 안 담기죠.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진짜 지금 그 마음은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뭔가 싱크가 안 맞는 거죠. 그치? 나는 내가 나눔의 기도를 하려면 정확하게 지금 내 내면의 그 핵심을 중심을 내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직함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솔직함에 대한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내 어려움과 내 감정과 지금 여러분 시라 표현이 그렇지 지금 뭐라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 응답 좀 해 약간 이거잖아요 사실. 아 기도하기 싫어졌어 이 정도면 응답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 마음이 상했다고 이 그것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까지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이 감정을 수용할 거라는 신뢰죠. 그럼 무엇이 없으면 정직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적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감정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느끼는 핵심 감정을 누구한테 얘기하려면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평가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 내 감정을 받아줄 거라는 신뢰감이 있어야 내가 이 감정을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내 딴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평가적이라든가 무관심하다든가 하면 이걸 딱 꺼내서 얘기했는데 상대방 여기에 평가적이나 무관심하면 아유 말한 내가 병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표현이 죄송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거절감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이 대상한테 내가 이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감정선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내 감정선을 내 대해서 평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이걸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첫 단추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가면요. 출발점에 끈이 안 묶여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힘없이 풀어지는 실이 돼요. 여기서 묶어놓고 출발해. 이게 있는 다음에 이제 다음이 돼야 돼요. 정직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내 상황에 대한 마음. 내가 상황이 이래서 마음이 이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내 감정을 정직하게, 현재 내 마음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도. 이게 나눔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이것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119편 6절과 7절이에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것은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6절, 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시제입니다. 뭘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요?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깨달았어요? 아니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행했더니 잘된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아직 깨닫지도 못했고 그 깨달음으로 인한 실천의 열매도 보지 못했어요. 아직 주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믿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리실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삶에서 내 상을 인도하실 걸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요.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위대하심과 내 영혼을 구원하심과 돌보심을 믿어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죠. 내가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점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 안 하자면 회개 기도도 여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기준점을 정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감정과 생각들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의 믿음이죠, 이건. 여러분, 나눔의 기도에서 멈추시면요. 나눔의 기도만 하시면 고집의 기도로 발전하기 쉬워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전 이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백업 하세요. 고집을 부려요. 피해자의 권위. 많은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면 자기가 권위자라고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바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권위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내 입장에서 나눔의 기도만 하다 보면 나눔의 기도에서 멈추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권위자가 되죠. 고집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그래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지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선하심과 하나님 인자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 회복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한 믿음의 결정의 기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선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엘리야의 기도가 있죠. 엘리야가 자기 생각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다 변할 줄 알았어. 그래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뭐 가뭄 끝에 비가 내리고 이러니까 나라가 바뀔 줄 알았어. 자기 최선을 했어요. 자기 베스트를 다했어. 그리고 자기가 했던 베스트의 결과도 나왔어. 근데 나라가 안 바뀌어. 근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겨.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때 엘리야가 마음 정서대로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모레 하나님한테 와서 죽여달라고 그러죠.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 그냥 죽이지 없었어. 그때 엘리야가 정말 감정의 기도를 드려요. 정말 정말 자기 입장.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난 너무 힘들고 난 너무 외롭고 나만 남았고 되는 일이 없고 시킨 대로 했는데 결과 이 모양이고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가셔서. 원래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뭐 이러지 않으시죠. 이렇게 눈치 보시죠. 밥 먹을래? 이렇게 해서 뭘 먹이시죠. 이렇게. 먹어. 야, 배고프겠다. 이렇게 화제를 약간 돌려. 야, 좀 자. 자. 이렇게 천사를 보내. 재우셔. 야, 잤어. 힘드니까. 일어났더니 또 열받아. 그래서 막, 또 이제 또 먹이시고. 또 재우고.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께 이 감정을 좀 만져주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감정은 감정대로 충분히 위로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40일을 달려가게 하시고 그때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절망하냐. 네가 왜 이렇게 실망하냐. 네 실망이 맞아? 네 절망이 맞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에서 정직하게 나누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위로 끝에 하나님 위로는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고집의 기도를 들으시면 안 돼요. 권위자가 되시면 안 된다고.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그 위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이 문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히 돌보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있겠지라는 다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결정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판단을 배우면 내가 주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못 배웠지만 의로운 판단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 판단을 배울게요. 그럼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점에 갈 걸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될 걸 알아요.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까 봐 내가 지금 두려운데 그렇지 않을 걸 내가 믿어요.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기도. 세 번째가 간구. 시편 119편의 40절이랑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69절에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6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소망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건 다 뭐예요? 간구죠.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결정의 기도죠. 내가 말씀을 하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도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 지금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액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만나고 있나요? 내면이 회복됐어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구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디테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브랜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돼요? 믿음으로 갖게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거기서 첫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믿음은 경험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내 경험치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일단 믿는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에서 어디에 이르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르른다고 했어요. 거기서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선하시구나, 인자하시구나, 내가 내적으로 삶에서 경험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예 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결정하고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믿음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확신이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소서.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신 걸 믿어요. 하나님,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서 간구의 기도로 넘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기독교 세계관에 묶여버릴 수 있어요. 실제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났는데 자기 안에서 난 내가 영혼 구원이 됐다고 믿어. 영혼 구원이 있다고 믿어. 나 영혼이 있다는 거 믿어. 나 이거 다 믿어. 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 나도 믿어. 실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와 하고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내 내면이 먼지가 씻겨나가면서 내가 이전이란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그냥 교조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A부터 Z까지 다 믿어요. 너무 쉬워. 여러분, 이게 A부터 Z까지 다 믿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소화되는 경우로 하면요, 소화되는 경우로 하면 내가 영원한 내가 내세를 믿어. 여러분 중에 진짜 내세 믿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내세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삶에 대한 감각이 완전 달라져요. 딱 보면 알잖아. 지금 80년이 끝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무슨 내세를 믿어. 내세를 믿는다는 건요, 삶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고, 이 사회에서 뭐가 내가 뭐 그게 뭐 내세는 무슨, 여러분들이 내세를 믿는다는 거에 내가 보기엔 90%는 그냥 첫 번째 믿음이라고, 소중한 믿음이죠. 하지만 믿음으로의 믿음은 아닌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믿음에서의 믿음이다. 이거는 믿음에서의 믿음이고, 요거는 믿음으로의 믿음이야 라는 게 스스로 알고 있어야 영적 성장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근데 이걸 믿음을 다 첫 번째 믿음에서의 믿음을 믿음으로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 그러니까는 이 간구가 되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면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간구하셔야 돼요. 한 내가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가 깨어나게 하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죠? 지금 신이 얼마나 간구합니까? 그렇죠? 그 간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교회 앞에서 고백할 때는 첫 번째 고백을 할 수 있죠. 해야죠.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들고 이 고백이 경험되어지기까지 가는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간구의 기도. 네 번째가 이제 고백의 기도.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 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요 기도는 제가 이제 얼마 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모든 게 고백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고백은 더 넓은, 뭐, 간구의 기도도 고백이고, 믿음의 기도도 다 고백이에요. 근데 고백의 기도라고 좁은 의미로 묶을 때는 뭐냐 하면, 간구한 내용,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 믿음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백을 통해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럼 꼭 큰 목소리를 하건 작은 목소리건 중요한 건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눔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나눔과 소원만으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내가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면서 응답을 초대하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었던 게 가슴까지 내려오고 가슴에 있었던 게 영혼까지 스며들게 하는 기도가 기본적으로 고백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백 기도는 기본적으로 읍조림의 기도라, 읍조림의 형식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게 읍조림이라는 것도 형식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읍조림의 형식으로 가능한데 고백 기도를 읍조림한다고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걸 천천히 반복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고백하면서 응답을 초대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고백 기도. 그럼 고백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고백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내용적인 거 아니라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간구의 기도까지만 있고 고백 기도가 없으면 약간 일회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주일에 와서 막 간구해. 그리고 일주일에 내가 기도하는 날 간구해. 좋죠?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고백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기도하고 수련회 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날 때 핸드폰 잡듯이 내가 시간 날 때 그걸 천천히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꼭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문의 기도 예전에 설교했었죠. 했었어요. 하여튼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만의 기도문을 그 믿음과 간구 가운데 만드셔서 그걸 몇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걸 천천히 읊조리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내 안에 깊이 스며들죠. 일상적으로 스며들죠. 여기가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게 주일에는 막 은혜로운 것 같다가 주중에는 내가 완전 딴 사람이 된다. 그걸 딱 해줄 수 있는 건 고백기도예요. 내가 기도 시간에는 내가 그런데 아침에 큐티할 때는 그러다가 낮엔 까먹고 산다. 라고 하면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게 고백기도예요. 근데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더 중심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읍조림의 기도가 중요하고 조금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임재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미래형 아니죠? 그렇죠? 현재형이에요. 경험한 거예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막 간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일단 없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 뭐예요? 100% 체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 진짜 좋은데? 아유, 그때 사람들이 꿀을 잘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꿀을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제일 맛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와 이런 거. 야 이게 이렇게 좋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게 내 영혼에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주시는 소망이 내 일상에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 응답이 돌보심 너무 좋네 이게. 와 이거 너무 좋다. 막 뭐 아기 생기면 와 아기 없을 때가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너무 좋아. 결혼하면 결혼 안 할 때처럼 너무 좋아. 이혼하면 또 결혼, 아니, 뭐, 미안해요. 이건 이것도 너무 좋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너무 좋음, 너무 좋아. 아 그때 이랬는데 와, 이 좋은 걸 내가 너무 좋아. 그런 느낌.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걸 갖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응답받고 은혜받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클라이막스를 누리는 법을 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칭찬받으면 되게 이렇게 막 민망해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뭔가를 이루어냈어. 그럼 그거 갖고 뭐 파티하고 이러기보다 이전 것은 딱 뒤로 미루고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는 뭐야 막 이런. 우리는 언제나 아직 스틸 헝그리 뭐 이런 걸 우리는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누림에서 얻은 걸 챙겨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릴 줄 아셔야 돼요. 누릴 줄 아셔야 돼요. 그냥 계속 프로젝트성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누릴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냥 돈을 버셨으면 돈을 누릴 줄 아셔야 되고 결혼을 하셨으면 가정을 누릴 줄 아셔야 되고 아이를 낳으셨으면 아이를 누릴 줄 아셔야 돼요. 계속 얘도 또 프로젝트성, 얘도 프로젝트성. 이걸 이렇게 하면요, 내가 나를 지치게 하는 거기도 해요. 누릴 줄 알아야 뭐가 돼요? 이게 뭐 딴 일일 수 있겠지만 새겨져요. 새겨져요. 그걸 누려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응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꿀처럼 답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계단 더 나가면 사실 같은 건데 선포의 기도입니다. 선포는 뭐예요? 119편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하는 게 선포의 기도예요. 선포는 임재의 기도와 같은데 거기에 뭐까지 담기는 거예요? 내 감정까지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는 좋은 의미에서의 나눔의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 하나님께 저를 돌봐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기뻐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고 내 긍정적인 감정선까지 담아서 임재의 기도는 그 내가 받은 응답 자체를 팩트화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고 선포의 기도는 거기에 대한 내 감정선을 더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나한테 되게 누려집니다. 되게.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힘든 일이 있는데 나눌 사람 있는 거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어떤 면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더 필요할 때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예요. 이건 제 성향일지도 모르겠지만 힘든 일은 사람이랑 안 나눠도 응? 괜찮아. 뭐 꼭 사람이랑 나눠야 해결되나? 괜찮아요. 근데 좋은 일이 있어요. 밖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연말에 연예인들 대상 타듯이 뭐 막 어떤 여러분들이 연기자 대상 같은 걸 탔어. 감사합니다 했어. 식장을 빠져나갔어.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이 사람한테? 이걸 내일처럼 기뻐해 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이걸 시기 질투하지 않고 내일처럼 기뻐해 줄. 근데 그런 트로피를 받았는데 내일처럼 기뻐해 줄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없잖아? 그럼 이거 들고 집에 혼자 가서 혼자 자축해야 되거든? 여러분, 슬픔을 혼자 위로하는 건요, 좀 나아요, 사실. 근데 기쁨을 혼자 자축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 그래서요, 이걸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툭 끊어집니다. 툭 끊어져요. 괜찮아요? 근데 이걸 내일처럼 기뻐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를 막 집에 가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럼 그 기쁨이 막 다시 찾아와. 그리고 다음 날도 또 얘기해. 그럼 확 또 다시 찾아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뭐가 돼요? 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선포하시는 기도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선포하신 기도들. 그럼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드라이한 관계를 맺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기도를 잘하시고 신앙이 좋으신데도 자꾸 믿음, 간구, 고백 여기는 잘하시는데 이 부분은 잘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코어긴 하잖아요. 이 부분은 잘 되는데 애초에 나눔을 잘 안 해. 힘든 얘기 하나님이랑 잘 안 해. 애초에 임재와 선포가 잘 없어. 막 좋다는 얘기도 하나님한테 잘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랑 뭐가 약해지겠어요? 정서의 유대가 약해지겠죠. 인격적 풍성함 같은 게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은혜의 축제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기도를 막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감사의 우렁차 때도 말씀드렸죠. 감사하라고 하면 하나 해주고 되게 공치다 많이 받네. 이걸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또 감사하다고 해. 너 또 감사하다고 해.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랑 같이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후. 보세요. 이 여섯 가지가 한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누고 믿음으로 하지만 결정하고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간구하고 내 안에 항상 읊조리며 그것을 초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걔에게 응답하시는 게 있어야 넘어가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으면 계속 이제 입조림에서 있는 거고 응답하신 가운데 내 안에 응답하시면 내 내면에 내 상황에 응답하신 게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임재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선포하는 한가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한 계단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뭐가 달라져요? 시야가 달라져요. 시야가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미숙함이 보여요. 아, 처음에는 삶의 문제로 한 바퀴째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딱 오면 아, 내가 되게 미숙했네 하나님 앞에서. 나 이 부분도 좀 변화되고 싶어 라고 그것들을 이제 나눠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해요. 간구해요. 읍조려요. 임재 가운데 내 변화를 경험해요. 그럼 또 그게 너무 좋아. 선포해. 그럼 또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돼. 그럼 또 내가 더 성숙하려면 부족한 부분이 보여. 그럼 또 한 바퀴를 돌아. 그렇게 돌고 있는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또 한 바퀴를 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세 바퀴 돌아본 사람은 이게 되게 익숙해요. 근데요, 이게 두세 바퀴를 못 돌아본 사람은요,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엄청 헤매요. 왜냐면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한 번만 배우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안 배워지면, 고백도 잘 안 되고, 고백도 잘 안 되고, 고백을 하면 자꾸 고집을 부리게 되고, 믿음으로 잘 안 넘어가고, 믿음을 했어. 믿음의 고백을 했어.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정답을 얘기한 거네. 그러고, 아니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실지를 내가 간구 중에 내 내면과 삶에 경험해야지. 그렇죠? 그걸 경험하고 경험하면 또 기뻐하고 이 패턴이 되면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감각이 어느 시점에서 찾아와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기도가 어떠십니까? 대한 거. 이 기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잘 정리되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한 15분 기도했는데 내 나름 이 흐름을 계속 탔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고, 아, 내가 좀 이 마디에서 좀 요즘에 막혀 있구나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각자 위치에서 이 기도를 소화해 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소화하실 때 이게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점 나아지는 그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감각을 느끼셔야 돼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한마디 한마디 나눔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속을 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하겠어요? 그냥 나눔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아 몰라 괜찮아 뭐 이런 거지 뭐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탁탁탁 덮어놨으면 사실 누구랑도 사실 깊이 있는 대화는 힘들고 사실 누구랑도 깊이 있는 관계는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에 이런 마음인데 그걸 내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대충 이렇게 막아놓아 버리면 사실 뭔가 아예 기도가 시작될 게 없어요. 아예 할 얘기가 없지 뭐. 아예 할 얘기가 없어요. 영혼 권내기도 뭐 근데 뭐 그렇게 돼요. 믿음의 기도까지만 하신다. 아, 나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요. 믿음의 기도에서 막혀 있는 분들이요, 자기가 신앙생활 100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엔 하나도 영적 경험 못했으면서. 아니, 그건 팜플렛만 보고 그걸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지. 말해보면 다 알아. 팜플렛을 봤으니까. 근데 그 물건 안 써봤잖아. 안 써봤잖아요.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앞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넘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눔도 안 되고 믿음의 기도에서 간구로도 못 넣어가면 실제적으로 내적 풍성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머리로는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랑 별로 안 다를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괜찮은 사람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영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착한 사람이고 내 할 일 똑바로 알아서 하고 내가 사회적 위치 좀 있고 인정받고 내가 뭐 센스 있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그래서 사람들 나 좋아하고 나 괜찮아. 그거랑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영혼 구원이 필요 없는 괜찮은 사람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그러니 성격이 지랄이라 저처럼. 이러면 오히려 사람이 이 모양이구나 라고 하면 내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영적인 은혜 아니면 바뀔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꼭 시작했으면 좋겠고 중반부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후반부 강조하면 여러분 누리시는 기도 꼭 하셔야 돼요. 누리시는 기도.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웬만큼 친한 사람이라도 너무 많이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내 자랑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 그렇잖아. 우리 강아지 이쁘다는 얘기 계속 하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요. 여러분들 고양이 동영상 여러 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사람 표정이 안 보이는 거지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스타에 애만 계속 올리면 주변 엄마들만 남아요. 괜찮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 기쁨에 100% 동감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기쁨에 120% 동감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하, 일, 일. 그럼 애한테 선물해주면 애가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얼마나 좋아요. 막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아이 데리고 맛집을 자주 가거든요. 비싼 것도 먹여요. 여러분들이 사주셔서 이건 진짜 맛있다 그러면 저는 이 아이를 꼭 데려가요. 보람이 있는 게 그 음식이 나와서 마지막 숟가락을 뜰 때까지 음식을 칭찬해요. 그럼 사준 보람이 있어. 사준 보람이 있어. 음식을 사줬는데 맛있게 안 먹고 계속 딴 얘기하면서 먹어. 그래서 뭐 괜찮아? 나 이거 비싼 돈을 냈는데 멀리까지 왔는데 괜찮아요? 맛있네 하면서 자기 얘기해. 그럼 동네에서 먹지 내가 거기를 왜 가요? 그렇잖아요 사실. 얼마나 좋은데 그럼 막 하니까 맛있다고 하면 저기도 데려가 봐야지 막 가면 더 맛있게 먹으면 또 가끔 또 별 맛 없대. 실패할 때도 있잖아. 나도 그럼 역시 그 정도는 아니었어 하면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으면 막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내면의 선물이건 상황의 선물이건 막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좋음이 여러분한테 새겨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나쁨을 이길 힘이 더 늘어나요. 이 한 바퀴의 힘이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축적되는 건 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그래요.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마칩시다.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전거 배우는 거, 수영 배우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옆에서 제가 이런 코칭을 해줄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하나 좀 돌파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전 지금도 수영을 못해요. 겁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생뚱맞은 기억이지만 수리남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 수영 못한다고 하니까 수리남에 뭐 되게 이상한 호수가 있었거든요. 거의 다 같이 놀러갔는데 저 수영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수영을 못 가르쳐 본 적이 없대. 걱정하지 마래. 넌 오늘 물에 뜰 거래. 못 떴어요. 그 선교사님 얼마나 나를 또 돌아오면서 꾸사리를 줬니. 넌 믿음이 없다고 애가. 애가 믿음이 없어. 왜 발을 못 뛰냐. 허리를 피라고. 막 해서 돌아오는 내내 욕먹었어. 못해요. 아무리 좋은 수영 강사가 붙어도 내가 몸부림치면서 뭔가 돌파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골방에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안 되던데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나누려면 돌파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서적 신뢰를 돌파해야 되거든요. 내가 믿으려면 돌파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간관리도 돌파해야 되는 게 있고 읍조리도 돌파해야 되는 게 있고 찬양과 감사에도 내 성향과 습관을 넘어서야 되는 돌파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한 번씩 깨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도셔야 돼요. 두 바퀴를 도셔야 돼요. 세 바퀴까지만 돌면 그때부터는 이게 돌아가요. 그러면 진짜 영혼구원이라는 게 일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근데 이게 한 바퀴를 못 돌잖아요. 여러분 영혼고는 개념이 돼요. 여러분 그냥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이니까 뭐 이게 그건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거가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기도에 몸부림치시면서 내가 하고 있지 뭐 이게 아니라 성경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제가 해드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을 수 있고 있지만 성경이란 게 이미 나와 있지만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드릴 부분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꼭 몸부림치시면서 이걸 돌파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맨 처음 했던 얘기로 마무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시간을 내야 된다. 되든 안 되든 하루에 15분이라도 시간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내셔서 그 시간에 전형적인 기도분들로 여러분들 해왔던 기도를 채우지 마시고 이 기도의 성장이 느껴질 수 있는 몸부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점점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